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이중목적 향상 재래탄, 이른바 집속탄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오늘 집속탄을 포함한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알다시피 그것은 고려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 비축분에는 여러 종류의 이중목적 향상 재래탄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고려 중인 집속탄에는 불발률이 2.35%보다 높은 더 오래된 탄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속탄의 불발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목적 향상 재래탄은 주로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집속탄으로 한 개의 폭탄이 공중에서 최소 수십 발의 소형 자탄을 목표 지점에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무차별적 공격과 불발탄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때문에 지난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이 체결됐으며 현재 111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은 이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어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 지원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어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제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이전한 것은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국제법에 포함시킨 유엔 결의 2231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회의에서 유엔 사무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용한 무기의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 없이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결의 2231호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이 같은 전문가 파견 권한이 없다면서 합의되지 않은 방문과 자의적 사찰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미드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란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동안 1,000개가 넘는 이란제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리창 중국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동에서 미국은 승자독식 접근법이 아닌 양국의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칙에 근거해 중국과 건전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 정례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면서 각자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의견 불일치도 양국 간 경제와 금융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는 오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어제 당신이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우리는 무지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미중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바람 세례를 경험한 뒤에 우리는 확실히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과 리 총리의 이날 회동은 최근 첨단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양국이 무역관계 등에서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열렸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리 총리와의 회동에 앞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반도체 생산용 금속 수출 통제 조치 등을 비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에서 야당과 만나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삼중수소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는 희석될 것이고 삼중수소는 미량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종합보고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합니다. 북한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견제를 위해 서둘러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평안북도, 함경남도 지역은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모래와 글피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23도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오른 3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종합보고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IAEA 종합보고서에서 일본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AEA 대변인실은 6일 한국 야권 등에서 IAEA 보고서가 정치적 보고서이며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 대변인실은 IAEA 기본 방침에 따라 회원국 당국자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으며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정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 나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고 지난 4일엔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제안하고 수정한 계획은 합의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며 정부가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질, 어류, 퇴적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s application.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언론의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5일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4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부터 9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게 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 관련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평가 보고서라고 전 IAEA 사무차장이 분석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에 따른 일반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 또 검증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틴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IAEA 관련 보고서에 대해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IAEA 안전 기준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report is based on IAEA common safety standards applied practically all countries which are utilizing nuclear energy.
그러면서 IAEA 보고서는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기술적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현재 쟁점이 되는 삼중수소, 트리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설명한 방식대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IAEA의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세심 등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중수소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면 유해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IAEA가 설명한 것처럼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의 바닷물에서도 존재한다며 처리수가 배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삼중수소가 한동안 증가하겠지만 거대한 태평양과 섞이면서 희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해양의 삼중수소 농도는 대중의 건강 위험을 유발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IAEA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But then there is this huge Pacific Ocean where it gets diluted.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에 포함된 삼중수소 트리튬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처리 샘플 수를 IAEA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의 연구소에 보내 검증했고 모두에게서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고 했을 때 그 물의 유해 여부에 대해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과 IAEA 측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Japan has explained in great detail the process it plans to implement.
오염수의 방출 여부와 시기, 방식을 결정할 주체가 일본인 만큼 일본 정부는 향후 몇 년간 진행할 계획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IAEA는 후쿠시마 사무소 설치를 통해 일본의 향후 과정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IAEA 사무소 운영이 시작되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절차에 대해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AEA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를 감시하는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어제 상설 현장 사무소를 설립했다면서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IAEA가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가합니다.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하고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일에서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맹주로 북미와 유럽 31개 국가들의 집단 안보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은 취임 직후인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 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는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차장입니다.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윤 대통령의 연이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 지역 등 국제 안보 협력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전 조율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금 워싱턴 DC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공통의 관심사, 즉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8월 말이나 9월 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중요한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 열리는 AP4 정상회담에도 참석합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인 AP4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작년 나토 회의 때도 회동을 가졌는데 당시엔 특별한 의제가 없는 만남이었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정식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관련 대응 방안과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연계 강화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AP4 정상회담이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은 통합 억제라는 관점에서 나토와 AP4의 연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미국이 나토와 아시아 두 개의 주요 동맹축 간 연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아시아의 일종의 동맹협력, 이게 큰 그림의 틀로 보여지고 한국 정부 역시 이제 그런 틀을 통해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협력 전선을 좀 넓히겠다. 이게 큰 그림으로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선 한일 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일 안보협력에서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최근 복원되는 흐름이었는데 오염수 문제가 또다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좋아지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거나 결국 나아가서 한일 관계가 또 한미일 안보협력에 또 나아가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전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만나는 것이고
한편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힌 보고서와 무관하게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이 한국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IAEA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나온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일 뿐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6일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측 비판에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로이스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의 연설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이 핵 위협과 미사일 실험, 기타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함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 자산의 전개 증가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미한 핵협의 그룹을 신설키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여름에 미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정치안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도를 걷지 않고 군사적 억제와 압박에 집착하면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의 안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견제를 위해 서둘러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상업용 위성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한국 군당국의 평가에 대해 북한의 우주기술 수준과 과거 위성 발사 실적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as probably what most people would have expected. You know, given what's known about North Korea's level of space technology.
전 수석 부차관보는 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에서 발사체 발사 능력과 위성 자체의 역량 모두에서 결함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발사체 발사 측면에서 북한이 불과 몇 주 만에 발사 패드를 만들고 패드 완성 후 며칠 만에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발사를 서두르라는 위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며 이럴 경우 항상 실패와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이 매우 작은 위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리학적 측면에서 작은 위성으로는 높은 수준의 정찰 감시 능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고화질, 고해상도를 갖춘 다른 나라의 정찰 위성과 비교하면서 북한이 쏘아올린 초소형 위성으로는 군사적 역량 확보는커녕 상업용 위성 수준의 역량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US American Keyhole satellites, for example, are the size of a school bus, and they are great for looking down to Earth.
실러 박사는 위성의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반적으로 대형 위성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고 더 강력한 통신장비 탑재가 가능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광학 정찰 위성인 키홀 위성의 경우 규모가 웬만한 학교 버스 정도로 지구를 관측하기에 좋지만 북한의 만리경 1호처럼 키홀 위성의 중간 연결 부분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작은 위성으로는 정찰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더라도 가로세로 30에서 50cm 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반 상업위성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부 조력 없이 단기간에 광학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문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했지만 2단 점화에 실패하면서 공해상에 추락한 북한의 위성 발사체와 잔해를 인양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품 혹은 장비를 인양해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완벽한 위성 역량과 발사 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사에 나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한국의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발사를 지시했기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ordered the launch because he was very embarrassed that South Korea had had a successful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5월 초에 한국 누리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위성 발사는 초소형 위성과 대형 위성 모두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한국이 자신들보다 먼저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에 매우 당황했으며 한국에 뒤처지지 않았음을 외부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조기 발사를 독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김정은은 한국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고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욕망으로 발사를 서둘렀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관련 역량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직언할 수 없는 북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촌극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did the technicians and scientists who developed the capabilities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와 같은 독재자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1차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발사를 원하는 북한 지도부와 역량 부족에 따른 추가 실패를 우려하는 전문가 그룹 사이에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다음 발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미국 당국이 위성 잔해를 인양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북한의 위성 수준을 분석한 것이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ou know, this would provide an additional basis for pressure on North Korea per se, but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조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과 위성 구성 요소들의 출처 등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미한 양국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실제 위성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그들의 주장도 무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interested that North Korea hasn't mastered satellites,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을 일축하고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을 목적으로 관련 발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규탄하는데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가 필리핀 해에서 실시 중이라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영성 강화를 위한 이 훈련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박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필리핀에서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뱅가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해상연합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에 일본에 구축한 JS 시라누이함과 다수의 항공기를 비롯해 호주의 훈련 통제부 요원,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하워드함과 72 태스크포스 사령관이 지원하는 항공기 등이 이번 훈련에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은 인도태평양 4개국 해군이 해상전, 대잠전, 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훈련, 고급 기동 시나리오에 관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USS 하워드함의 지휘관인 켄지 이가와 함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퍼시픽 뱅가드 같은 훈련에서 동맹국과의 협력 교전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상호 운용 가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미 7함대 장병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작전 숙련도를 높이고 위기와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에서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다음 달 1일에서 12일 미국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기구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적 압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한 회의의 서면질의에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 관련 대북 압박이나 제재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올림픽 보이콧 등 옛 남아공식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최근 세계 고문 피해자의 지원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고문 실태를 거론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에 기부를 당부한 것과 관련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엔 인권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유엔 인권기구에 해마다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100에서 200만 달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165만 달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국가론 21번째로 많은 액수를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이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2,727만 달러, 노르웨이 1,977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기여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북한의 고문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서 북한의 고문 방지협약 비준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고문을 겪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여부와 관련해 특정 사업은 없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다만 정서안정, 건강증진, 의료지원사업 등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을 돕기 위해 올해 정착행정지원 545억 원, 사회적응지원 338억 원으로 총 883억 원, 미화로 6,720만 달러가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어인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저소득 국가로 또다시 분류됐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1년간 국가별 소득 전망에서 북한을 저소득 국가 26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7월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소득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저소득 국가, 저중소득 국가, 고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등 4단계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미화로 1,135달러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북한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루안다 등 대표적인 빈곤국들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3,845달러 이상으로 가장 잘 사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은 위험관리에 들어간 최근 미중 간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인데요. 두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한중 간의 관계 진전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5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외교당국 대화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몇 달간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잇따른 중국 방문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VOA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영삼 차관보가 4일 베이징에서 순 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나 한중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당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한중 양자관계, 북핵 문제, 공급망과 교육 등 양국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며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positive that the two sides are continuing to talk to each other at a high level.
리스 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경제 교역 상대이며 많은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는 만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당국 대화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에서 19일 미 국무장관으로선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칭강 외교부장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미중 고위급 소통을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위험 억제, 즉 디리스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년 이상 아시아 문제 등을 다뤘던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중 기류에 대해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때라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제 우리도 중국에 유화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ouldn't take away from that that the US has suddenly decided it's time to be very soft on Beijing, you know, drop all these issues.
싱킨 연구원은 오히려 중국과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킨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현 대중기조와 관련해 경쟁할 분야를 제외하고 협력한 분야를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이런 접근에 동의해야 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할지 회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싱킨 연구원은 이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어려운 일이라면서 우리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고 경제나 전략적 입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디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 출신인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에서 벗어나고 디리스킹, 위험 억제의 진전을 이룬다면 한중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if the US and China actually do go forward with this de-risking, you know, adding guardrails, no decoupling, just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권위주의 정권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보다는 항상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분노하며 보복하려 하면서 한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로스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 측의 정책에 대해선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최근 외교당국 대화를 제기한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타이완 문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번 외교당국 회동을 통해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일에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양측이 조금만 더 외교적 기교를 발휘한다면 핵심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올해 말 개최 여부가 외교적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법 개정안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01년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당국에 체포돼 8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두리아나 선교의 천기훈 목사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탈북민 지원 등 기독교인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위축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간첩 혐의가 됐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이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코에 그러면 코걸이, 귀에 그러면 귀걸인데 이 간첩죄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
천 목사는 최근까지 중국 동북 삼성에서 현지 브로커 등이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벌금형 혹은 1, 2년의 형량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간첩죄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대해 기밀정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저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안보와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중국 당국이 의도할 경우 언제든 간첩죄로 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안이 엄중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탈북민 구출에 직접 관여하는 브로커들 사이에선 중개비가 목숨값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브로커 A씨는 5일 BOA에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을 미중 관계 악화와 직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 체포돼 형법 318조인 불법 월경 조직죄로 거의 5년을 복역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 3.18 파트너스 대표는 중국이 미국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BOA에 자신이 체포됐을 때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이후로 미중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중국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보복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이 그 저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추방당하는데 그 나는 지금 미국에서 그때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았거든요. 네, 무기를 대만에다 팔았다는 그 보복성이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당신 정부가 거기다가 저기 뭐 대만에다가 무기를 파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김 대표는 당시 자신과 같은 감옥에 복역한 한 싱가포르계 기독교인은 조선족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수감됐었다며 반간첩법 시행으로 많은 선교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을 돕는 한국인들과 조력자들이 이런 정치적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탈북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을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본보기 처벌은 북한과 중국이 공유하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억류된 채 북송 위기에 처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향후 북한에서 본보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선 반간첩법으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이 본보기 처벌을 당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시작되는 거라서 김정은의 패턴을 보면은 이것도 시범 케이스로 몇몇은 이제 반공화국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시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그 중국도 이런 간첩 혐의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탈북 단체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르고
단체 관계자들은 또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간첩 혐의로 장기간 억류하고 있듯이 시진핑 정권도 이런 간첩죄를 적용해 기독교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26일 BOA에 중국 내 탈북민 긴급 구출을 위해 한국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중국을 방문해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반간첩법 시행을 계기로 계획을 모두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반간첩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결국 탈북민 구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코로나로 오른 구출비용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탈북 비용이 어디 단체는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이러는데 이게 간첩죄가 적용되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호나마나 이제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자꾸 손을 떼려고 할 테고 뭐 인신매매로 들어가는 거하고 간첩으로 들어간 건 사안이 다르니까요. 올 사람은 많아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한 게 이제 비용 문제잖아요.
탈북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동남아 지역까지 이동하는 중개 비용은 코로나 이전엔 미화 $2,000 안팎이었지만 이후 $15,000 안팎으로 대여섯 배가 올랐습니다. 탈북민을 가장 많이 구출한 중국계 브로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B 씨는 26일 BOA에 구출 비용은 한때 18만 위안, 미화 $25,000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9,000 정도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도 우리 올해마 지금 한 20명 데려왔는데 대엄해요. 하기 엄청 바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북경기면 적어도 7년 이상 상대대한 말입니다.
B씨는 그러나 상황이 다소 개선돼 올 상반기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반간첩법 시행으로 동료 대부분이 일을 꺼리고 있어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반간첩법은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 의원은 이 법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며 중국은 탈북민을 인권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탈북민 관련 활동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브로커 활동 등을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구속,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브로커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탈북지원단체뿐 아니라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거나 북중 국경 지역의 동향을 파악해 외부에 전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활동을 하는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BOA에 북중 국경에서 정보를 북한으로 보낼 때 장소 등을 증거로 촬영해 후원자들에게 보낸다면서 이젠 접근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저력자들이 그러더라고. 좀 제발 위험한 일은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형량이 그만큼 높으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북중 국경 지역을 수십 번 오가며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의 생활 등을 촬영해 사진집 여러 권을 냈던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이런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정말 그냥 그 간첩법 그거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고, 그거를 그 중국 당국이 뭐 많게는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지금 한중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가면서 뭐 자국민을 보호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 교수 등 대북 소식통들은 또 한국에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북중 접경 지역을 다룬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들, 학자, 언론인들도 향후 중국에 입국 뒤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장기간 봉쇄 중인 김정은만이 중국의 반간첩법을 달가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반간첩법 관련 여러 우려와 관련해 지난달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time to consider civil society acti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ction, perhaps boycotts.
북한과 달리 중국은 국제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때란 겁니다. 스칼렛 총장은 미국 기업들, 미국 시민사회가 깨어나야 하고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유럽연합은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인 룩셈부르크와 바하마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 국제기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국가금융감독기관 CAA가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CAA는 4일 금융기관에 발송한 회람을 통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체제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결함이 계속 존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자금 조달로 인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체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관할권 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관계 및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강화된 경계 및 감시 조치를 적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룩셈부르크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미 카리브의 연안 국가인 바하마 금융감독위원회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결정 직후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북한 같은 국가는 강화된 실사를 받게 되며 해당 국가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고위험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2020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최근 결정에 따라 회원국들의 후속 조치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도 지난달 29일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7월 7일 영국의 의사이자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소설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이 사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낭만적인 모험담과 수많은 이야기에 빠져 살았고 특히 대학 시절 만난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과대 교수를 소설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도일은 대학 재학 중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왕립병원의 의사였던 벨을 모델로 삼아 셜록 홈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의사 벨은 애매한 질병조차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벨의 진료실에 들어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간파해버리는 의사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도일의 경험이 나중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의사였던 도일은 병을 진단하기 위해 관찰과 추론을 반복하며 이 과정을 범죄 해결에도 적용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추리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1887년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첫 작품 주홍색 연구를 발표하고 1890년 두 번째 장편 네 사람의 서명에 이어 1892년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으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87년 7월 7일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이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원자의 재정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샤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와 마을을 발표합니다. 샤갈은 프랑스를 두 번째 고향으로 삼고 이름도 바꿉니다. 샤갈의 원래 이름은 모이셰 하츠켈레프 세갈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샤갈은 러시아 비테프스크에 새로 설립된 미술학교의 교장을 맡아 일하다가 1920년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무대 미술장치와 의상을 제작하다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샤갈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노르웨이에서 난민들을 위해 발급해준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다 말년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때까지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숙청에 앞장섰던 히틀러를 피해 미국에 와서 사랑하는 부인 벨라를 병으로 잃고 슬픔에 빠져 한때 작품 활동을 쉬기도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생존 화가로 자신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는 영광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985년 프랑스에서 9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